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본론 후반부 중에 원칙과 원리를 설명하고 권면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래서 일정 부분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형제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성숙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후반부 내용은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읽은 이네 번째 내용, 15절에서 19절 내용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으로 들어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고난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건 말은 고난이지만 의미는 실제로는 형벌을 당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둑질이나 악행을 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죠. 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일로 죄값을 치르지 말라. 어제 잠깐 오전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제가 남의 이름표 달고 시험을 봤다. 여기서 애들 엄마가 그런 창피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죄를 져서 죄값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고 할수 없죠. 형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16절에 보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이거 진짜 고난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냐면, 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건, 아무 죄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건, 그 상황이 자랑스럽거나 기쁘거나, 막 이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설교 원고를 쓴걸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죄가 없었는데 부끄러움 당했던 때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이때 정말 쪽팔렸다. 이때 정말 창피했다. 이때 정말 부끄러웠다. 몇번 말씀드렸죠. 이 설거지 끌이를 들고 낙성대 전철역을 가다가 설거지 거리가 다 길바닥에 쏟아져 가지고 그걸 주워 올리는데 내가 정말 창피했었다. 그때는 뭐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을 때는 수도꼭지가 없어가지고 밥 먹은 설거지를 다 저희 집에 들고 가서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그걸 카트에다 싣고 설거지 거리를 이만한 큰 통에다 들고 가다가 딱 이게 언덕을 내려가다가 다 자빠져가지고 길바닥에 밥 먹은 찌끄레기,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막 이게 굴러다니는데 그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뭐, 아, 나뭐 교회 봉사하다 이런 거니까 떳떳해 이러고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 저도 안 되는 판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부끄럽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사람들 보지 말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꼭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훌륭해.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봐.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참,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없이 그렇게 하겠죠. 안 그래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불신자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멸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만 받으시지 불신자들은 그걸 받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이 명령은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물론 잘못한 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답게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프거나 자녀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 성도를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어떻게든 힘을 내도록 그렇게 손을 맞잡아주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네가 같이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니만 별 소용도 없구만. 뭐 매번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해봤자 대충 나오는 나랑 별 차이가 없구만. 이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 모습을 보고 염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나도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성도가 참 잘되고 높아지고 막 이러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해주고 이러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저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셨어요. 같이 오셔서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유학을 가야 될 것 같다.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유학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날 기도하러 온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자기 자녀가 애가 하나 있는데 자폐증이 있어서 이걸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여기서 생활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애가 자폐증이 있는데 왜 유학을 가야만 하느냐? 그랬더니 애가 자폐증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디서 나를 담임으로 불러주겠느냐? 목사 자녀가 자폐증이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덕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냐. 이러고서는 어디 가서 목회하기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애도 계속 성도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이 땅에서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해외에 가서 그냥 장애인들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을 들으면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자녀가 대학을 떨어졌다, 아프다, 아니면 좀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잘못해가지고 죄가 있어서 그러면 꾸지람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사 자녀가 되었던 장로 자녀가 되었던 혼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격려해주고 이거보다 속으로는 아이고 쟤 왜 저러나 교회에 저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이런 마음을 종종 갖는 때들이 있다고.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당사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18절에 이 노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교회를 심판하실. 왜 교회를 심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느냐 고난을 당하는 거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고 하나님 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건 손가락질을 하건 성도가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신앙을 그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뭐 얼마나 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것.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권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설령 고난당해도 선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찬양해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뜻모를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늘 기억하면서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고면한 대로 도리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범하여 혹시 형벌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속히 나와 회개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 죄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혹시 고난이나 손해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그곳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